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2월 10일 제수요일 예배로 사순절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사순절의 마지막 여섯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많은 교회는 오늘 부활절 전 주일을 종료주일로 지키거나 고난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는 올해에는 고난주간으로 지키려고 합니다. 이번 주 새벽기도와 3일 예배, 성금요 예배에서 주님이 고난당하신 목적, 십자가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축복, 유익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반으로 앞으로 일곱 번에 걸친 설교를 진행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사야서 말씀은 종의 노래, servant song이라고 불리우는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서 종은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하고 시작하십니다. 여호와의 종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종은 선지자를 가리킬 수도 있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가리킬 수도 있지만은 여기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종 가운데 유일무이했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는 이 하나님의 종에 관한 말씀이 네 군데 기록되어 있는데 각 말씀마다 메시아의 사역의 다른 면을 강조합니다. 42장에서는 공의를 베푸실 메시아를 강조하고 49장에서는 이방의 빛으로 오실 메시아, 50장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실 메시아를 강조하는데 오늘 52장과 53장에서는 고난받고 죽으실 메시아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술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고난받는 종 또는 주의 고난받는 종이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노래입니다. 산문이 아니라 시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섯 연의 시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연은 예외 없이 세 절로 구성되어 있는 참 깔끔한 시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52장 13절서부터 15절까지가 한 연, 53장 1절서부터 3절까지, 4절부터 6절까지, 7절부터 9절까지, 10절부터 12절까지가 잘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연과 마지막 다섯 번째 연에서는 여호와의 종이 받을 영광과 존귀를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세 연에서는 영광과 존귀를 받기 전에 하나님의 종이 받을 수치와 고난을 노래합니다. 계시록 5장에서 우리가 보듯이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천상 궁전에서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의 종의 노래에서 주인공인 주의 종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증거하십니다. 13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하십니다. 형통하리니 많은 영어 성경은 지혜롭게 행하리니 하나님의 지혜를 보이리니 라고 번역합니다. 둘 다 가능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원어 표현은 지혜롭게 행하여 형통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고 합니다. 내 종이 일어남을 받고 들림을 받고 지극히 높임을 받으리라. 내 종이 부활하고 승천하고 보좌의 앉힘을 받으리라. 그것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받들어 높이 들다 하는 표현,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지극히 좋은 귀 여기다 하는 표현도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내 종은 그리스도는 나와 같은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나와 같이 내 옆에 앉아서 영화롭게 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14절을 보면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합니다. 예전에는 그의 모습을 보고 여호와의 종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경악했거니와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로마 군병들의 채찍으로 살점이 무수히 떨어져 나갔고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모습이 아닐 정도가 되었습니다. 15절을 보면 그러나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라게 할 것이며 열왕들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합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왕들은 우리 전통적으로 왕이라 그랬을 때는 지혜자를 가리키는 표현이고 동시에 권세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지혜자와 권세자들은 그를 보고 입을 다물 것이며 말을 이룰 것이며 이 말씀 두 가지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능한 해석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종이 치욕당하고 죽임당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경악하지만은 나중에는 그가 영화롭게 되어서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모든 나라 모든 지혜자들이 할 말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고 또 다른 가능한 번역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종이 치욕당하고 죽임당하는 것을 보고 무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악했지만은 나중에는 다른 모든 나라들 모든 왕들이 경악할 것이며 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주된 요지는 이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관원들과 지혜자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고 이해할 수 없었다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할 말을 잃는다고 하는가?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기 때문이니라고 합니다. 누구도 선포한 적이 없는 것을 보게 되고 누구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을 듣고 깨닫게 될 것이다. 물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 아무도 선포한 적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목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것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 지혜자들을 완전히 어리둥절하게 하리라. 할 말을 잃게 만들리라. 이사야는 그 다음 53장 1절서부터 6절에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을 통해서 주의 종을 증거합니다. 먼저 자신들이 주의 종에 대해서 가졌던 과거의 태도 이것을 반추합니다. 1절을 보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지금 우리가 전하는 것 곧 여호와의 팔 그 얘기는 여호와의 구원이란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진리는 아무도 믿지 않았다고 우리들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2절을 보면 그가 자라난 것을 보면 처음에는 연한 순 같았지만은 희망이 있는 것 같았지만은 자라면서 곧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같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멸시와 거부와 슬픔과 고난을 많이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회피당해서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제는 안다고 합니다. 그가 왜 고난을 당했는지 그 이유를 안다고 합니다. 4절 5절을 보시면 그가 슬픔과 고난을 당하고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악 때문인 것을 안다고 합니다. 그가 우리 대신 채찍 맞고 징계 받고 죽었기에 우리가 나음을 얻고 평화를 누린다는 것을 안다고 합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우리는 다 양같이 미련해서 각기 제 길로 갔지만은 구덩이에 빠지고 절벽에 매달리고 늑대와 사자에게 잡혀 먹힐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의 고난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는 것을 이제는 안다는 말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이 종이 어떻게 죽고 어떻게 승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핍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했지만은 소리 지르거나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도살장으로 끌려가서 죽을 것을 분명히 알았지만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복해서 죽임을 당했다. 주의 종의 죽음을 양의 죽음으로 비유한 것은 주의 종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희생양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8절을 보면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합니다. 불법적인 심판과 불의한 정죄를 받아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진 것은 형벌받아 마땅한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당시 가운데 누가 생각이나 했겠냐고 반문합니다. 그가 내 백성의 죄 때문에 내 백성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했다는 것 누가 상상이나 했겠느냐.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는 행위로도 악을 행치 아니하였고 입술로도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그 의미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듭니다마는 의역한 성경을 보면 그의 죽음은 불명예스러웠으나 그의 장사는 영예로웠다라고 번역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그를 상하게 하시고 고난을 당케 하시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었은즉이라고 대부분 번역합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종이 고난 당하는 것이 자신의 애시당초의 뜻이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속건제는 개인의 죄를 속하는 제사 가운데 가장 온전한 포괄적인 제사입니다. 왜냐하면 피해 금액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포상해 주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그 영혼이 완전한 속죄의 제사로 상달되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리라. 자신은 죽지만은 살아서 후손들을 보게 되고 그 후손들의 날이 그의 나라가 영원하게 되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고난당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라는 것을 또 강조합니다. 지금 세 번째 강조하는 겁니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합니다. 여러 영어 성경을 보면 그가 영혼의 고난 후에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하리라고 의역합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그의 지혜로 많은 사람들을 내 앞에서 구원받게 하며 그들의 죄를 대신 지리라. 그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임당했다는 진리를 다시 강조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로 좋은 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죄종을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전사에 비유하면서 그가 당한 불명예가 명예가 되고 그의 연약함이 강함이 되고 그의 패배가 승리가 되리라. 그가 당한 그 많은 손해들이 축복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왜 주의 종을 높이신다고 하는가?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죄인이 아닌데도 범죄자 취급을 받고 대신 죽었기 때문이라고.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느니라.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지었고 뿐만 아니라 범죄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자신을 죽인 진짜 범죄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오늘 말씀 수많은 교훈을 주는 말씀이지만은 오늘 설교 제목으로 53장 1절 말씀을 택했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구원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들 믿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리라 하는 것 믿지 않았습니다. 백마 타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나타나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악한 헤롯 왕을 죽이고 옛날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고 예전의 다윗의 영광을 되찾으리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아무 능력도 없고 세상에 가진 것도 없고 군사 단 한 명도 없는 분이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아무런 세상에 지식이 없고 세상에서 뭐 하나 누려본 적이 없고 그리고 물고기 잡던 제자들 거닐고 다스리던 분이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경제적인 착취로부터 해방시킬 메시아 구원자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택하신 제자들 가운데 가장 수제자인 베드로조차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곧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고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옆으로 닦아 세우고 꾸짖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모든 영어성경 번역을 보면 꾸짖었다라고 번역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우리가 잘 압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무엇을 하셨다고 하는가. 제자들과 무리들을 불러서 말씀하시되 열두 제자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라다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기 보면 아무든지 예외가 없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서도 예외가 없습니다. 오래 믿은 사람, 나중에 믿은 사람, 믿음이 성숙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예외가 없다. 죽지 않으면은 살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는가?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누구를 영화롭게 하셨는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십자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낭만적인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단 한 가지를 의미했습니다. 자기가 달려서 죽을 십자가에 횡목을 지고 종목은 로마 군병들이 처형장에 세워놓을 것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과 야유와 침뱉음과 조롱을 받으면서 사형장으로 가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만이 당하는 치욕적인 죽임을 당하는 것, 이것만을 의미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 하면은 그 끔찍한 모습, 그 모습만을 떠올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장식용으로 목에 메고 다니는 그런 십자가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영생을 어떻게 얻는다고 하시는가? 영생을 찾아서 주님에게 온 부자 청년 관원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잘 압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영생은 무엇을 하는 것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것이다. 조금 뒤에서 따르건 가다가 잠깐 옆길로 세건 어떻게 하건 평생 살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 속에 영생이 있다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따르려면은 어떻게 따라야 한다고 하는가? 그저 빈손으로 따를 수 없다고 합니다. 주님을 따르려면은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하십니다. 왜 그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만민을 구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하신 것인데 만민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똑같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든 생각과 감정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고 자신의 자존심과 체면 다 못 박아 죽여야 되고 자신의 세속적인 많은 야망과 포부와 계획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크리스천들 가운데 53장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존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께는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리지만은 고난당하고 죽임당하신 주님은 멸시하고 무시하고 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없는 메시아를 존귀히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계시록 4장과 5장에서 보겠습니다만은 모든 천상 궁전에 있는 자들, 주님 보좌 바로 옆에 있는 네 생물, 그를 둘러싸고 있는 24 장로들, 그리고 그 둘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 찬양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 가운데 52장 15절에 열방의 지혜자들과 같이 또 권세자들과 같이 십자가를 지는 구세주에 대해서 할 말을 잃는 사람들, 어안이 벙벙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열왕들, 지혜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득력 있게 전하려고 합니다. 부자 청년과 같이 세상의 지혜자, 권세자, 부자와 같이 세상에 많은 것을 누리고 살려고 하면서 나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 이것은 전하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 고난받는 종이 빠진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속빈 강정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기대는 것은 부지깽이를 기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에서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한 말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시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신다 하는 말씀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지혜 있다고 하고 권세 있다고 하고 총명하다고 하는 자들, 그들의 지혜를 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선비와 변사들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다고 말씀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만큼은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 주님에게서 계속 표적이나 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헬라인들 세상의 지혜만을 찾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옛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1세기 때나 지금이나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십자가에 도는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하다고 하십니다. 옮기면은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지만은 참 선하고 의롭고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들리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고 합니다. 이 말씀 원어의 의미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역으로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십자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옛날에 구원 받았다고 주장할지는 모르지만은 지금만큼은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자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오래 다닌 사람들 가운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힘들다. 너 부모 형제 가옥 전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렵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늘 기도합니다. 우리 다른 거 다 모자라도 상관없이 영의 눈이 좀 뜨이지 않았어도 그리고 흐려도 상관없이 영의 귀가 막혔어도 상관없이 양심이 깨끗해요. 그리고 마음이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목사가 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도 한두 군데가 아니라 수많은 곳에서 말씀하시면은 주여 하고 엎드려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높아진 교만한 생각들,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감히 평가하게 만들고 취사선택하게 만들고 어렵다 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양심이 깨끗하면은 그런 반응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은 어떤 사람들인가? 여호와의 구원의 팔이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주님과 같이 묵묵히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않는 사람입니다. 불평불만하고 괴로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을 믿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유일한 심판주 되신 하나님은 내 마음 중심을 아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성숙한 크리스천들의 가장 큰 지표, 가장 큰 지표,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서도 잘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답답하기 짝이 없는 교회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새로 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카리스마도 없고 특별한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거는 무식한 사람이면 다 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어렵지만은 예수 따라가는 게 참 힘들고 때로는 슬프고 괴롭지만은 우리 같이 가자고. 같이 가자고. 나이가 여러분보다 더 들었기에 그동안 여러분보다 수십 배 실패했는데 그거를 잘 알기 때문에 같이 가자고 하는 겁니다. 꿍얼꿍얼 하는 거 다 내려놓고 묵묵히 가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성숙한 크리스천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정말 핵심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묵묵히 잘 견디는 겁니다. 고난받는 종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남에게 오른뺨을 맞으면은 또 왼뺨을 대는 겁니다. 멸시와 천대를 잘 받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주의 종이 상함을 받고 질고를 당하는 것 여호와의 뜻이었다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뜻대로 살기 시작하면 사단은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대로 뱀의 후손들은 여자의 후손들의 발꿈치를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시면서 너희 전에 모든 선지자들도 핍박을 받았느니라. 또 내가 핍박을 받았으니 너희도 핍박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 거룩하신 주님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면 삶에 반드시 핍박과 어려움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역으로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 사랑하고 세상이 하라는 대로 하고 살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왜 주님께서 제자도의 핵심 조건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의지를 들여서 자신을 부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 그리고 불의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씻어내고 나중에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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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만을 부를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살기에 합당한 백성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세상 권세자들, 지혜자들, 변사들 우리가 전하는 고난의 종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고난받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얘기 코웃음 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고난받는 종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잘 자라지 않아도 그것이 우리가 1년 선포하는 메시지의 가장 핵심 메시지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별로 없어도 하나님을 정말 만났고 그리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모든 영광을 본 사람들이 소수지만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먹고 마시고 천국의 삶 이루는 것 이것으로 만족하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우리가 우리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름 아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인 것을 늘 기억하고 이제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답게 우리도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 묵묵히 지고 그리고 나의 모든 세속적인 생각, 감정, 의지,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주님으로부터 받들리고 들리고 존귀하게 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